오늘 저희가 함께 볼 말씀은 사무엘기상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기상 9장. 구약성경 사무엘기상 9장 2절에서부터 9절까지 조금 긴데요. 2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좀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그냥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2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스에게 사울이라는 이름의 아들이 있더니, 그는 준수한 젊은이로 잘생겼더라.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그보다 더 잘생긴 자가 없고, 또 그는 백성 중에 어떤 사람보다 자기 어깨로부터 위만큼 키가 크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나귀들을 잃어버림에 자기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이제 종 하나를 데리고 일어나 가서 나귀들을 찾으라 하니, 그가 에브라임 산과 살리사 땅을 두루 다녔으나 그들이 그것들을 찾지 못하니라. 이에 그들이 삼림 땅으로 두루 다녔으나 그것들이 거기에 없더라. 그가 베냐민 족속의 땅으로 두루 다녔으나 그들이 그것들을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르렀을 때에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자기 종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돌아가자. 내 아버지가 나귀 걱정은 그치고 우리를 위하여 염려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이제 보소서, 이 도시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는 존귀한 사람이니이다. 그가 말하는 것은 반드시 다 이루어지니 이제 우리가 거기로 가사이다. 혹시 그가 우리가 가야 할 우리의 길을 보여줄까 하나이다 하므로, 그때 사울이 자기 종에게 이르되, 보라,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가져가겠느냐? 우리 그릇에 있는 빵을 다 썼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져갈 예물이 없도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느냐 하매, 그 종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게 여기 내 손에 은 1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리고 우리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겠나이다 하니라. 예전에 이스라엘에서는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여쭈려 할 때에 이같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더니, 지금 대언자라 부르는 사람을 예전에는 선견자라 불렀더라. 아멘. 주님, 이 말씀에 복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에 관해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사울의 하나님과 다윗의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울의 하나님과 다윗의 하나님 이런 제목입니다. 이스라엘 국가에 이스라엘이 이제 그 국가로 형성된 그 시점이 이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이집트에서 빠져나오는 그 시점이고, 보다 더 완벽한 형태를 갖추는 것은 이제 사울을 통해서이지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실 때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빠져나오는 그 순간부터 사실 하나의 완전한 국가인데, 그런데 이제 사람들의 기준에서 볼 때는 이제 그 왕이 세워져 있지 않으니까, 인간 왕이 세워져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불완전한 국가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재판관들을 주시는 그 기간이 이제 끝나면서, 사사 재판관들을 주시는 기간이 끝나면서 이제 사무엘 대언자를 맨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이제 왕이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도 다른 민족들처럼 왕을 주십시오. 인간 왕을 주십시오. 보다 강력한 통치자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요구하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이후로 이제 사울을 기점으로 해서 이스라엘에게 왕을 주시는데, 남북한으로 이렇게 갈라져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져서 이렇게 이제 두 왕국 체제가, 분열 왕국 체제가 이제 지속되고 그두 왕국들이 다 이제 아시리아와 바벨론에 각각 이제 멸망하기까지 이스라엘의 왕들이 40여 명이 있었습니다. 아마 42명인가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40여 명의 그 왕들이 이제 역사상 이렇게 이제 존재했습니다. 그들 중에서 특별히 초대 왕, 그 다음 왕 이렇게 이제 되는 이 사울과 다윗 이 두 왕은 참으로 여러 면에서 대조가 되는 그러한 왕들인 것 같습니다. 인간적인 그러한 면모도 대조가 되지만 특별히 이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과 관련해서 참으로 크게 대조가 되는 그러한 왕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제가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것을 보면서 이 사울 왕, 사울은 어떤 사람인가, 또 사울의 그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에 대한 그 인식은 어떤 것인가, 이 부분을 먼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울은 지파로 따지면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었습니다. 구약에 유명한 이 사울이 베냐민 지파고, 신약 성경에 유명한 사울, 나중에 이제 바울로 이름이 바뀌는 그 사도 바울도 지파가 베냐민 지파죠. 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스라는 사람의 아들이다 이렇게 돼 있고, 이 사람이 참 준수했다. 2절에 보니까 준수한 젊은이로 잘생겼다. 그냥 어느 정도 잘생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그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제가 컨디션이 조금 좋을 때 같으면 아마 저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 예. 제가 오늘은 컨디션이 좀 좋지 못한 관계로 예. 예,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서 이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키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제일 컸다. 조금 뭐 2-3cm 이렇게 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제일 큰 사람보다 아마 그 어깨 위로 머리가 하나가 더 큰 그런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울도 좀 반쯤은 거인이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기골이 장대한 그런 사람이면서 아주 준수하게 생긴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성경에서 사울이 등장할 때 이 사울의 이야기는 지금 오늘 사무엘기상 9장에서 나귀와 함께 시작이 됩니다. 성경에서 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딱 찾으면 이제 그 앞에 그 이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라고 불리는 이 사울의 이야기는 지금 여기 사무엘기상 9장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나귀 이야기와 함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나귀라고 하면 그 당시에 대단히 좀 고급 교통 수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금 잘 사는 사람, 귀족들, 좀 이름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제 나귀를 타고 다닌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나귀를 타셨다 할 때 그것은 새끼 나귀예요. 나귀 새끼. 그래서 그것은 그런 어떤 귀족들이 타는 그런 개념과는 조금 다르게 이제 겸손의 그런 어떤 표현이었습니다. 어찌되었건 이 가정에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고급 자동차가 있었던 것이죠. 뭐 수입 자동차 같은 것이 이제 있었던 셈입니다. 근데 이걸 잃어버렸습니다. 이 아버지가 이걸 잃어버렸을 때 이제 이 사울의 이 사울과 관련된 이 이야기는 이 사울이 겪은 이제 첫 번째 어려움을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기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그 잃어버린 나귀를 찾다가 못 찾은 사건을 이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명령하시니까 아들로서는 당연히 이제 길을 떠날 수밖에 없죠. 나귀가 없어졌으니까 너 종 하나 데리고 가서 이 나귀를 좀 찾아와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저기를 다 두루두루 돌아다녔는데 결국은 찾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서 이제 이 성경에 처음으로 이름이 소개되고 있는 이 사울이라는 이 사람이 이 인생에서, 뭐 그 이전에도 물론 어떤 어려움은 겪고 살았겠지만, 그러나 성경에 소개된 한 사울이 겪고 있는 첫 번째 인생의 어려움을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는지에 관계없이 어쨌든 이 사건만 보자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자기의 인생에서 뭔가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을 지금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 포인트가 이해가 가시나요?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아버지의 어떤 나귀를 잃어버리다가 찾다가 못 찾았다, 거기에 생각이 머물지 마시고 이 성경에서 대단히 유명한 사람인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인생에서 지금 어떤 중대한 어떤 그 문제, 어려움에 지금 봉착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가는지를 우리가 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참 자기의 노력을, 자기가 할 수 있는 어쨌든 그 최대한의 노력을 다 했는데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랬을 때 5절에 보니까 이제 어떤 생각까지 미치게 된 거냐면 사울이 자기 종에게 우리가 돌아가야 되겠다. 이거 이렇게 하다가는 아버지가 이 나귀는커녕 우리 걱정에 더 힘이 드시겠다. 나귀는 둘째치고 우리 걱정을 더 하시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된 것입니다. 사실 뭐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걱정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조금 주목하고자 하는 그 포인트는 조금 다른 데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문제에 봉착했을 때 이제 할 수 있는 또는 취할 수 있는 태도이지만 그러나 이 사울과 대조해서 6절에 보니까 이 종의 태도를 잠깐 보자는 것입니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앞에 그는 종이고 뒤에 그는 사울이죠. 그 종이 사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보소서 이 도시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는 존귀한 사람이니이다. 그가 말하는 것은 반드시 다 이루어지니 이제 우리가 거기로 가십시다. 혹시 그가 우리가 가야 할 우리의 길을 보여줄까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자, 분명히 모든 사람이 어떤 살다가 문제에 봉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장차 왕이 될 사람이죠. 그리고 지금은 이 주인과 종의 관계, 주인의 아들과 종의 관계에서 지금 주인의 아들의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태도는 내가 할 바를 다 했는데 안 되니 포기하자 이러고 돌아가자는 그러한 태도를 보인 것이고 비록 종이었지만 이 종의 입장은 뭐냐면 이렇게 끝내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아, 우리에게는 우리가 도움을 받을 만한 또 다른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방법이 바로 하나님을 통한 방법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이 태도를 보자면 사실 사울은 그렇게 충성심이 있는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울이 어릴 때부터 대단히 그 뭔가 자기가 맡은 일은 어떻게 해서든지 끝내놓고 그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또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성품으로 훈련받았다면 사울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 찾지 않으면 내가 돌아가지 않겠다는 그러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사실 충성심이 그렇게 깊은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울보다 오히려 더 믿음이 있었던 사람은 사울이 데려온 종이었습니다. 사울의 종은 인생에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즉시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의 도움을 떠올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종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왜 여기서 포기합니까? 하고 사울에게 힌트를 준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또 뭐라고 합니까? 여기에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때 사울이 자기 종에게 이르되 보라,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가져가겠느냐. 우리 그릇에 있는 빵을 다 썼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져갈 예물이 없도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맞아. 아차, 나는 왜 그 생각을 못했지? 아이고, 주님 죄송합니다. 그 방법이 분명히 있었는데, 왜 제가 그 생각을 못했을까요? 그러면서, 어서 가자! 이렇게 하면서 아마 선견자, 이 대언자에게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전히 자기가 하나님께 나가지 못할 이유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아, 나는 우리에게는 이게 없어. 나는 이게 부족해. 아, 우리에게는 지금 빵이 없잖아. 하나님의 사람에게 갈 때는 뭔가 대접할 걸 가지고 가야 되는데, 내겐 지금 그것이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곁에 있다 하더라도 난 나갈 수 없어. 이런 태도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종이, 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분명히 이렇게 힌트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갈 수 없다는 핑계찾기에 골몰한 것입니다. 이것은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그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즉시 가지고 나가는 것이 훈련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서 발견되는 태도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즉시 하나님을 떠올리는 것이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그렇게 친밀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누군가가 나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해줘도 그게 그렇게 선뜻 마음에 내키지가 않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께 나가려면 나한테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께 큰 것을 드려야만 내가 이렇게 나갈 수 있을 것 같고, 마치 무당에게 복채를 쥐어줘야만 그 무당이 나를 위해서 큰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갈 때도 내가 뭔가 하나님께 참큰 것을 드리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께 그렇게 쉽게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하나님이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사울이 결국 이 사무엘을 만나서 이제 요 우리가 읽은 이 뒷부분의 이야기를 보면 결국은 이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 하나님의 이 세우심을 받은 그 왕으로서 이제 기름 부음을 이제 받는 그런 장면까지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이 사울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보면 사울은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훈련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한 관계, 뭔가 조금 문제가 생기면 맞아, 하나님께 가면 되잖아 하는 그런 것이 훈련되어 있지 않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젊은 시절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이제 세워지게 되는 이 사울이 갈수록 하나님의 명령에 이제 역행하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버리고 이제 다른 왕을 선택하시는데 그게 이제 다윗이지요. 다윗이 사무엘에 의해서 차기 왕으로 이제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이 사무엘기상 16장에 나오는데, 이제 보니까 다윗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막내 아들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이새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새의 아들 중에 누가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왕인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 이새의 아들 이제 첫째서부터 시작해서 쭉 7명까지를 이렇게 쭉 봤는데 그들이 다 아니었습니다. 그럴 때더 이상 아들이 없냐고 물었더니 뭐라 그러냐면은 막내가 있는데 그는 들에서 양을 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 다윗은 다윗의 이야기는 성경에서 처음 등장할 때 어떻게 소개가 되고 있냐면 다윗은 양을 치는 자로서 양치기로서 이렇게 이제 얘기가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단순한 양치기는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이제 왕이 된 이후에 그 악한 영에 시달릴 때그 나라에서 그 하프를 잘탈줄 아는 그런 사람을 구할 때 이제 다윗이 추천받는 그런 장면이 사무엘기상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18절에 보면은 이제 이러한 사람을 구하고 있을 때 18절에 보면은 신하 중에 하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그는 솜씨 있게 하프를 탈줄 알고 또 강하고 용맹한 자요 전사요 일에 분별력이 있으며 단정한 자니이다. 주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젊은 다윗은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비록 어릴지라도 강하고 용맹한 자로 그렇게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일에 분별력이 있는 자로 이렇게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단정한 자다. 이렇게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일개 양치기에 불과했지만, 그러나 사람들 사이에서 주께서 그와 함께 계시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은 성경에서 이제 처음 소개될 때서부터 이 다윗의 정체성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정의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다윗이 사울 이야기 비슷하게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뭔가 심부름을 이제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보았듯이 사울도 처음에 소개될 때 자기 아버지의 어떤 명령을 받아서 그걸 수행하는 것으로서 얘기가 시작되잖아요.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이 이제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자기 아버지가 전쟁에 나가 있는 그 형들의 소식을 조금 알아보고 와라. 이제 이러한 명령을 받고 전쟁터에 가는 그러한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사무엘기상 17장에 가서 이제 다윗이 그 전쟁터에 도착을 했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기가 죽어 있고 이제 성경 표현대로 하면은 벌벌 떨고 있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를 알아봤더니 이제 블레셋에 이제 거인이 있는데 그 거인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위협하는 그러한 장면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얼어 있는 그러한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26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옆에 서 있던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에게서 수치를 제거하는 그 사람에게는 어떻게 대우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그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에게 도전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의 이야기와는 달리 다윗은 첫 번째 이 어떤 하는 말이 언급할 때 누구를 언급하고 있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에게 도전하는 저자가 누구냐 이렇게 지금 말을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도상으로 볼때 아까 사울이 얘기가 이제 성경에서 소개되면서 어떤 첫 번째 자신의 그 어떤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지를 우리가 보았다면, 다윗도 똑같이 지금 자기가 아버지의 명령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이제 자기가 어떤 경험하는 문제에 있어서 뭔가 심상치 않은 문제를 발견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이 다윗의 태도를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다윗은 자신이 당면한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삶 속에서 대면했던 그 하나님에 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한낮 양치기의 일을 하고 지냈지만, 그러나 다윗은 그 환경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몸으로 체험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그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대충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걸고 맹수와 싸워서 그 맹수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기의 어떤 능력에 있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이제 다윗의 이야기에서 보게 됩니다. 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지금 이제 이스라엘 전체가 당면한 어떤 이 골리앗의 문제, 이 문제를 대했을 때 다윗이 먼저 그 자신의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꺼내고 있는데 이것이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은 경험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뭔가 인생의 커다란 문제를 만났을 때 사실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떠올리기보다는 뭔가 세상적인 어떠한 도움, 내 판단, 내가 공부한 것, 내가 체험한 것,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그 해결할 방법을 찾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는 이것은 다윗의 평상시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해오지 않았으면 이렇게 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덥지 않으신가요? 괜찮으신가요? 추우신가요? 저만 더운 거군요. 죄송합니다. 여기 오늘 저기 뭐야 어제 그 저기를 하면서 여기 선풍기가 있던 거를 치우고 지금 이쪽엔 바람이 안 오거든요.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다윗의 이 용기 있는 태도가 이제 즉시 왕에게 보고가 되었고, 다윗이 이제 사울에게 인도되어 나갔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은 자기가 골리앗과 나가서 싸우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울은 그 어린 다윗을 보면서 그를 만류합니다. 이때 이제 다윗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34절부터 17장 34절부터 37절까지를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이 자기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어린 양을 움켜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것의 입에서 그것을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서 내게 대항하면 내가 그것의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서 죽였나이다. 당신의 종이 사자와 곰을 죽였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에게 도전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도 그 짐승들 가운데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주 그분께서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당면한 이 문제 앞에서 자신이 그동안 자기의 그 평상시의 삶에서 체험했던 그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자기가 온몸으로 체험했던 그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맹수들을 물리쳤지만, 그러나 그 물리친 이야기를 할 때에도 자기가 어떤 능력이 뛰어나서 내가 이렇게 용감한 사람이니 그러니 제게는 골리앗을 물리칠 만한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자와 이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러한 위험에서 나를 건져내실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자기 아버지의 잃어버린 나귀를 찾다가 중간에 대충 포기하려 했던 이러한 사울의 모습과 우리가 이제 비교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아버지의 양을 칠때 대충하지 않았습니다. 힘들면 그냥 멈추지 않았습니다. 맹수들로부터 자기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다윗은 어려서부터 일찍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다윗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제 골리앗과 대면하는 장면에 있습니다. 젊은 다윗에게 있어서 이 거대한 골리앗과의 이 대면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일생일대의 어떤 위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다윗이 그동안 이 맹수들과 이 싸움에서 정말 이 양을 구해내는 그러한 일들을 했어도 또 그것을 믿으면서 이 골리앗 앞에 섰어도 막상 이렇게 정말 거인 골리앗을 이렇게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순간은 다윗으로서도 대단히 큰 인생의 어떤 위기인 것입니다. 사울이 이 다윗을 처음 봤을 때 성경에 보면은 33절에 보면은 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어는 이제 유스인데 이것을 이제 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저쪽 55절에 가보면은 다윗을 소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영어 표현은 똑같습니다. 네, 아브넬은 이 다윗을 보면서 내가 저 청년을 알지 못한다. 청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좀 애띄어 보이는 그러한 청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지금 전쟁에서 잔뼈가 굵은 거대한 거인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으로서는 지금까지 자기가 배우고 익힌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자기 인생 앞에 놓여 있는 이 문제를 극복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 순간에 만약에 다윗에게 하나님을 믿는 확고한 믿음이 없었다면 다윗은 자기 머릿속으로 그동안 자기가 했던 그 경험들을 떠올리면서 어떤 위치에서 어느 타이밍에 어떻게 공격을 하고 어떻게 빠져나가야 할지를 복잡하게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절체절명의 순간에 선풍기가 켜지고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이러한 순간에 다윗은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잠깐 같이 보십시다. 45절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45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장, 45절, 46절, 47절. 참 우리가 많이 읽었던 그러한 유명한 구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내게 오거니와 나는 네가 도전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이날 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게서 내 머리를 취하고 또 이날 블레셋 사람들 군대의 시체를 공중의 날짐승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온 땅이 알게 하겠고 또 주께서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지 아니하심을 이 모인 모든 무리가 알게 하리라. 전쟁은 주께 속한 것인즉 그분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구절이 세 절입니다. 45절, 46절, 47절. 다윗은 이 거대한 문제 앞에서 이세 개의 절을 이야기할 때 주님의 이름을 여섯 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언급하면서 지금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거대한 문제 앞에서 다윗은 뭐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까? 이온 우주의 중심은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저 골리앗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사자나 곰을 맨손으로 때려잡았던 다윗 자신도 아니고 이온 우주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네가 막대기를 가지고 나한테 나오는 걸 보니까 너 나를 개로 취급하냐? 이렇게 묻고 있는 그 골리앗의 말에 그래, 네가 개다. 이러면서 골리앗을 약 올리는데 자기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이 한말 45절과 46절과 47절 그 모든 구절에서의 각 절에서의 주인공은 골리앗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부분을 깨닫는 순간 저는 참으로 이렇게 목매이게 탄식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 다윗이라는 이 사람은 누구인가? 도대체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누구인가? 어떻게 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이 모든 말들에서 구구절절이 철저하게 하나님이 흘러나오는가? 어떻게 이렇게 이 사람에게는 뼛속까지 하나님이 차 있을 수가 있는가? 저는 사실 어떤 문제에 당면했을 때 제가 어떤 사람들과 주고받는 그 말 속에서 과연 이렇게 다윗처럼 모든 그 말들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언급하고 하나님이 내 그 모든 대화에 그렇게 주인이 되실 수 있는가를 생각할 때 그렇지 못한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다윗의 이러한 이 고백은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복잡한 상황과 판단하에서 어떤 그 상황에 대한 그 비판 또는 인간적인 해결책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참 주절거리기에 바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말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정말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울과 다윗의 이제 이후에 이러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비교해 볼 때에도 사울이라는 사람은 참으로 왕이 되기 전부터도 그렇고 왕이 된 이후에도 그렇고 왕이 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모든 과정에서 참으로 이 하나님께 대한 이 믿음을 거의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울이 왕이 된 지 3년 후에 믹마스라는 곳에서 이제 블레셋과 전투를 하기 위해서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울의 군대가 적군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상황에서 사울은 전적으로 사무엘 대언자, 자기를 왕으로 세워준 그 사무엘 대언자를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 대언자가 오기로 한 날까지 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7일이 지나도 오지 않자 그러자 이 사울이 그 긴장을 참지 못하고 거기에서 자기가 직접 번제 헌물을 드리게 됩니다. 구약시대에 왕과 제사장과 대언자는 각각의 역할이 달랐습니다. 물론 그것을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의도하에 그 세 가지나 또는 두 가지를 다 수행한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지만 그러나 사울은 그런 건 아니에요. 사울은 그냥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이제 이 제사장의 역할을 이제 이렇게 이제 역할에 그 손을 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사울은 이 초조함 속에서 그 이전에도 결코 주님을 초조함 가운데서도 신뢰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긴장 상태를 자기의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해소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서 마음을 돌리셔서 다른 왕을 이제 세우시게 되는 것이죠. 사울은 왕이 된 이후에 계속해서 그 악한 영에 시달렸다 그랬습니다. 이 악한 영에 시달리는 것, 사실 이것은 뭐 누구라도 인생에 있어서 뭐 길게든 짧게든 뭐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스스로가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참 경험하는 가운데 이러한 것들, 자기의 이 악한 영으로 시달림을 받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결코 배워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고 하프를 탈 사람을 이 신하들이 추천해서 그래서 다윗을 이제 데려오게 되지요. 그러니까는 자기에게 있는 어떤 문제,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당면하는 어떤 문제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스스로 해결하는 것을 하나도 못 배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기상 15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에게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이 여차여차해서 이 아말렉을 쳤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사무엘기상 15절에 보면은 15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내가 이집트 맞은편에 있는 수르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족속을 치고 아말렉 족속의 왕 아각을 산채로 잡으며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니라. 그러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와 살찐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그것들을 진멸하려 하지 아니하고 다만 나쁘고 가치 없는 것만 다 진멸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그 아랫부분에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으로 인해 슬퍼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참으로 참 비참하셨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 사람은 참 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순종하는 법을 배우지 못할까? 하나님이 한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욱더 큰 문제는 뭐냐면 사울은 자기가 이렇게 한 것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13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주께서 당신에게 복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주의 명령을 수행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가 이렇게 이 아각도 살려주고 그리고 또 이 짐승 중에서 좋은 것들은 다 이렇게 살려놓은 이것이 애초에 하나님이 이들을 진멸하라고 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한 그 명령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영적 분별력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어떻게 순종해야 하나님께 대한 참된 순종인지 자체를 배운 적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기가 반쯤만 순종하고 반쯤은 불순종해 놓고도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순종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사울은 또한 사무엘과 대화하는 중에 하나님을 지칭할 때 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칭하지 않고 사무엘 당신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주 하나님, 주 당신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사울은 왕이 된 이후에 자기의 어떤 강력한 라이벌, 경쟁자라고 인식이 된 그 다윗을 대하는 그 태도에 있어서도 전혀 믿음의 방법으로 그 다윗을 대하지 못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어떤 경쟁자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학교에서건 또는 직장에서건 심지어 교회 내에서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목양자들 사이에서도 그렇습니다. 뭔가 이렇게 경쟁심이 이렇게 생기면서 누군가를 나의 경쟁 상대로 이렇게 보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건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에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떻게 참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처리해 가는지는 이건 또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사울의 경우에는 이 문제를 결코 믿음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법을 죽을 때까지 배우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불행한 일이죠. 사울은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기를 원했습니다. 요나단이죠. 참 이런 왕 밑에서 또 요나단이라는 걸출한 믿음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어쨌든 그 자기도 왕권을 유지하고 그리고 자기가 죽을 때 이 자기의 친아들인 이 요나단에게 이 왕권을 넘겨주기를 원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왕으로 세움을 받았고 자기의 왕권을 당연히 자기 아들에게 넘겨주고 싶은 마음,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이런 마음 분명히 들 수 있습니다. 내가 노력한 어떤 것을 내 자녀들에게 이렇게 그 유익을 다 물려주고 싶은 마음, 부모로서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하는 그 과정에서 사울의 경우에는 절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에 따라서 행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의 큰 불행인 것입니다. 반면 다윗은 왕이 되기 이전이나 그렇죠. 양치기 생활할 때 또는 왕에게 쫓겨다닐 때나, 그렇죠?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나, 또는 사울 왕을 대신해서 자신이 왕이 된 이후에도 자기가 어떤 문제들을 결정할 때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그 중에 성경 구절 한 구절로서 제가 이렇게 상징적으로 조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사무엘기상 22장에 있습니다. 22장에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기상 22장 3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거기서 모압의 미스바로 나아가 모압 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시려는지 내가 알 때까지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의 그 추격을 피해서 계속 이제 도망 다니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사울에게 이렇게 이제 몰려들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이 다윗의 이제 부모님들도 이렇게 이제 함께 이제 여기에 이제 합류하게 된 상황 같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한 이 말, 지금 이제 이 말을 우리가 이제 좀 주목해 보자는 것입니다. 모압 왕에게 이제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시려는지 내가 알 때까지 저에게 좀 도움을 주십시오. 제가 여기 기거하고 싶으니까 도움을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태도인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 둘 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친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왕으로 세우셨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사울은 왕이 되기 전이나 왕이 된 후나 믿음을 배우지 못한 그런 사람의 전형으로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그 다윗, 이 사람은 왕이 되기 전이나 또는 그 당대 최고 권력자에게 생명을 위협받으며 쫓겨다니는 그 순간이나 또는 왕이 된 이후나 계속해서 그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떠한 일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평상시에 어릴 때부터 자기의 믿음의 초기부터 하나하나 자기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지를 체험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러한 행위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게 더 가깝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 참 이 다윗의 이러한 모습으로 참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십시다. 찬송 한 장 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480장 같이 한 장 하십시다. 480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480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선을 이루심이라.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주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크고 작은 문제들에 당면하는데 그때 참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실 수 있다는 그러한 참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을지라도 누군가 옆에서 우리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조언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한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울처럼 자신이 하나님께 이렇게 나가지 못할 하나님께 친밀하게 그 말씀을 드리지 못할 그러한 이유들을 찾기에 급급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즉시로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내 앞에 있는 골리앗이 더 큰 것도 아니고 또 내 어떤 능력이 더 큰 것도 아니고 이 모든 문제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그렇게 즉시로 떠올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